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에베소서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리석은 신자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무관심하거나 게으름으로 일관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반대로 지혜로운 신자란 끊임없이 자신이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당부의 권고를 기억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신자가 결국은 예수를 믿고 있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지혜로운 신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진리에 대한 깊은 관심과 그리고 사모함, 나의 인생을 향한 궁극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에 거룩한 집착을 가진 그런 성도만이 정말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참된 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마지막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주제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처음은 다 좋은데 끝도 좋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정말 처음보다는 끝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자주 요즘에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멋있게 시작했는데 왜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은 없고 나만 남게 되는가? 또 나만 남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게 되는가? 그 원인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의 것들이 사유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무지하고 어렵고 답이 나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 붙들고 시작했겠죠. 그리고 어려운 고비도 숱하게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것들이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고 그리고 막강한 힘이 생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놓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모든 일은 너무너무 잘 되어가기에 결국은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것 가운데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구원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겨우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서 모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래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겠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기 자신도 생각지 못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진리 안에서 보다 진지하게 성찰하고 사유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박으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통한 깨달음,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한 확증, 이런 것들로 구원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 안에서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에서부터 주일학교 학생이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한 주제를 던져두고 우리가 다른 것에 혈안이 되고 목소리를 높이고 다른 것에 몰두하면서 그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이상 중요한 게 없어요. 언제나 내 영혼을 보존하는 일, 은혜의 습기를 유지하는 일,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게 세상을 살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섬긴다 할지라도 때때로 문득문득 돌아보아서 내 영혼에 은혜가 없으면, 내 영혼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소홀히 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그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한들 그는 멸망을 향한 어떤 전주곡을 그가 듣고 있을 뿐인 그런 신세가 될 뿐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구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면서 사는 게 중요해요. 우리 안에 잔존하는 모든 이 죄와 의심의 찌꺼기들이 완전히 연소되도록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당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자의 삶. 그렇게 살면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행복할 수 있고 내세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클래식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클래식 음악에 대한 취미를 갖게 하는 일에 제가 무척 노력을 몇 번 해봤어요. 제 가까운 지인들에게 경험을 빌어 얘기하건대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직접 내가 내 돈을 들여가지고 뭐 CD를 사서 들어보라고 줘도 영 신통치 않아요. 별 반응이 없어요. 들어봤어? 들어봤어. 근데 뭐 안 들어봤단 얘기죠. 들어보지도 않았단 얘기예요. 제가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운동의 피로를 역설해서 운동을 하게 만드는 일, 이것도 쉽지 않아요. 제가 어떤 분당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에게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으로 온갖 질병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한 3년 동안 제가 운동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소를 물가에까지 끌고 가도 지 스스로 물을 먹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물을 먹일 수는 없는 거죠. 저는 예수를 믿는 일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배우지 못해서 몰라서 기도 안 하는 성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고 좋은 신앙의 양서들을 가까이 하면 내 영혼에 말할 수 없는 유익이 된다는 거, 그거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겠습니까? 결국은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좋은 음악도 뭐 운동의 필요성도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는 에이 그냥 좋은 거 나 혼자 들으면 그만이고 뭐 나 혼자 건강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포기할 수 있어도 우리가 참된 신자가 되기 원한다면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열정을 갖는 이 일은 그저 포기하고 그냥 뭐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신앙의 연륜이 이미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룩한 탐구가, 진리에 대한 탐구가 없다는 것은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이 택자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반증해 주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어리석은 신자들의 또 다른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오늘 성경이 바로 방탕한 삶이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탕한 삶이 어떤 삶이냐,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술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신자들에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찾아볼까요? 잠언 23장. 자꾸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는 안 했다 가지고 자꾸 유치하게 말장난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잠언 23장 29절부터 잠언 23장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재앙이 누이게 있느뇨, 근심이 누이게 있느뇨, 분쟁이 누이게 있느뇨, 원망이 누이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누이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이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가 될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보지도 말라 그랬는데 마셔도 취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라는 이 뚱딴지 같은 궤변은 도대체 뭘 근거로 하고 있는지, 앞으로 다시는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이대고 가르쳐 주십시오. 당시 에베소나 지금이나 술 취하는 것은 불신자들의 세계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안에조차도 이 술 문제는 경건을 해치는 심각한 현상 가운데 하나로 야기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 말입니다. 악은 어쩌면 이렇게 담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술 취하는 신자들이 있었고 이 시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술 취하는 신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그런 서글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집사와 이 감독의 자격, 장로의 자격을 진술하면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라는 기록이 나오고, 디도서 2장에도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에서 여성 원로들에게 권고하기를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게 하라라고 적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사기 13장 14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라고 사사의 엄격한 규정을 설명하고 있고, 호세아 4장 11절에도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술에 대한 분명한 금기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 술의 문제에 대해서 이토록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술 취함은 곧 무엇으로 성경이 간주하고 있느냐? 술 취함 이퀄 방탕함이라는 거예요. 방탕이라고 한글로 번역된 헬라어 아소티아라는 단어는 술 취함의 현상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단어로, 방종 혹은 돈과 유교계 무절제한 낭비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탕자의 이러한 모습을 허랑방탕함이라고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는 술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신자가 취해서는 안 될 방탕, 방종, 그리고 낭비라는 거예요. 낭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유로든 간에 자신의 마음과 감정과 이성과 정신을 놓아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코올의 기운을 빌어서 자기의 정신을 놓아버리는 일, 한순간만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방탕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탕. 또 금전적 낭비라고 성경은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몸 말입니다. 이거 바로 관리 못하는 거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다. 비만 해가지고 예? 당뇨병 걸리고 그래서 이 몸을 간수를 제대로 못하는 식탐 때문에 몸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는 거 죄입니다. 살찐 건 자랑 아닙니다. 주신 물질을 헛되게 하는 거 이거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돈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는 거. 이와 같은 이유로 잠언 23장 20절 21절에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술을 가까이 하는 신자는 첫째, 건강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빈궁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두 가지의 징계를 피하지 못하게 돼요. 술을 입에 대는 사람들. 건강을 잃고 가난해지고. 여기서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술을 많이 마셔서 간암으로 죽는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술을 입에 대는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치실 수 있다는 것이고 비싼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가난해진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술을 즐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빈궁이라고 하는 징계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세월을 분명히 아끼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는 일에 우리의 모든 생애를,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라고 바울은 당부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 있어야 될 모든 시간 속에 술에 취한다든지 방탕하는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을 악용함으로 죄를 범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술에 취해 있는 동안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소중한 이 기회들, 특별한 시간들 우리가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신자에게 가장 큰 악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방탕함, 방종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기생하고 있는 게으름과 나태함과 방종함에 종지부를 찍지 않고는 절대로 근접하기 어려운 목표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술 취함은 그 방탕의 한 부분을 지적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의미 없이 보낼 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저만큼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의 시간의 활용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방탕과 방임으로 일관하는 이런 습관들이 오늘 내 하루의 삶 속에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란 말입니다. 계획이 없이 보내는 시간 모두가 바로 방탕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혹은 일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혹은 한 달을 시작하기 전에 혹은 1년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계획 세우지 않고 그렇게 맞이하는 모든 시간들은 방탕하는 시간으로 흘러버릴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오늘 하루도 계획하시고 하루를 여기까지 사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시작하기 전에 주일날 저녁에 이번 한 주간의 중요한 일들은 무엇이고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고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 이렇게 네 가지로 모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집행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4등분으로 분류해서 그렇게 짜임새 있게 여러분들이 하루와 일주일을 살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정신을 놓아버리고 지나치게 세속적인 일에 몰입되거나 몰두하는 것, 모두 신자라 하여금 방탕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술부터 시작되는 거지만 결국은 과도하게 TV를 많이 보시거나 인터넷을 하는 시간이 과도히 기신다거나 아이들 그 게임에 정신 빠져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 동안 하는 이런 문제들, 어떤 일에 이렇게 몰입하고 몰두하는 일, 이것은 신자로 하여금 방탕하게 만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내가 주로 어떤 일에 정신줄을 놓고 있을 때가 많은가? 주로 비단 술 문제뿐만 아니라 술은 그것의 가장 최꼭지점에 서 있는 일이고, 방탕함에 있어서 대명사는 술 취하는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내 이성을 마비시켜서 이 거룩한 영적인 긴장감을 빼앗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시간으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게 찔끔찔끔 흘러가는 시간들을 막아서 그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방탕은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방탕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 와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의 삶에 방탕에 찌든 부분이 있다면 성령 충만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방종과 방탕, 시간의 낭비로부터 내가 돌이키지 않고는 성령 충만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어진 자신의 하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멍청하게 이러고 있지? 하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헛된 일로 시간을 보내거나 육신의 에너지를 허비하거나 물질을 낭비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 저는 딱 머리를 베개에 대면 3초 면엔 잠이 듭니다.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아이고 참 복도 많으시네. 제가 부러우십니까? 그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잠이 올 때 자는 거죠. 잠이 올 때 잔다는 말이 뭡니까?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그리고 머리를 땅에 눕히는 겁니다. 백수는 항상 잠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자니까. 하지만 오늘 주어진 내 시간,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낸 사람은 하나님이 잠을 주십니다. 헛된 일로 시간을 보내거나 육신의 에너지를 허비하거나 물질을 낭비하는 것, 절대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단 두 글자로 방탕이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에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오늘 꼭 자기 전에 끝내야 될 일,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래서 꼼꼼하게 그 하나하나를 처리하고 살피는 것이 신자의 습관이 돼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충만을 받으라는 동사 플레루스테라는 말이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자, 이 시제가 현재인 이유는 성령 충만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를 현재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형이고, 수동태인 이유는 성령 충만이 인위적인 혹은 자의적 체험이 아니라 성령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수동태고, 명령형이는 이유는 받고 싶은 사람은 받고 받기 싫은 사람은 말고, 이 성령 충만의 의지 자체가 이렇게 우리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 신자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그의 삶 가운데 이런 방탕의 요소들을 다 배제해야 돼요. 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시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여러분들의 몸, 여러분들이 하는 일,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들으시는 것, 모든 것에서 방탕의 요소들이 다 사라져버려야 돼요. 방탕의 요소들이. 어떤 형태이든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신을 이 방종과 방임의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절대로 성령의 뜻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낭비의 대표적인 예가 성경은 술취함이라고 들고 있을 뿐이지 그 외에도 여러분들의 시간을 갉아먹고 있는 방탕의 요소들을 거두어내는 것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방법이고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노래방에 즐겨 가는 것은 여지없는, 이건 핑계될 수 없는 방탕인 겁니다. 광적으로 나오는 영화마다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모든 영화를 다 보세요. 안수 집사님이. 혼자 영화관에 가가지고. 나오는 모든 영화를 다 보세요. 얘기만 하면 영화 얘기를 하세요.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광적으로 영화나 드라마 혹은 어떤 음악, 게임, 또 어떤 집사님은 대중가요 CD 나오는 족족 다 사다 모으고 차에다가 쌓아놓고 들어요. 그 참 희한하죠. 그분 아내가 저한테 아니 우리 남편은 집사고 은혜 체험도 많이 했고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도 하는데 뭐 아이돌 애들 나오는 가요 나오는 족족 CD를 다 사가지고 차 안에다 쌓아놓고 그걸 들으면서 다닌대요. 그분이 괴로워하더라고요.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이상하죠. 그 외에 어떤 취미든 어떤 운동이든 어떤 모임에 소속돼서 그것에 상당한 시간을 많이 거기다 빼앗길 정도라면 그것도 방탕입니다. 신자들은 동호 모임 이런 거 안 하는 게 좋아요. 거기 가서 왜 시간 뺏기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무엇이든지 깊이 빠지지 않고 경건에 심각한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자는 그저 누리고 즐길 뿐입니다. 잠시. 거기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거기에 상당한 어떤 에너지를 내 열정을 빼앗기고 있는 것 절대로 성령 충만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성도의 경건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풀어놓으면은 그냥 해이한 상태로 우리를 방임하면서 순식간에 이 경건한 거룩한 긴장감들이 풀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휴가철에는 여러분들이 성도가 아닙니까? 휴가지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네? 성도는 쉴 때도 경건이 필요한 거예요. 꼭 휴가지 같은 데 가서 안 하던 행동들 하세요. 맥주 사다가 한번 이렇게 예? 이런 이상한 행동들 하시고 노래방 가가지고 괜히 가서 밤새도록 이렇게 노래 부르시고 평상시에는 전혀 그런 거 안 하시는 분들이 휴가라는 것 때문에 들떠가지고 혹은 해외여행 같은 데 가가지고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긴장을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풀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신앙에서 집중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돋보기에 빛이 모아져야 그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종이를 태우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못하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묶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야 그의 말에 능력이 실리고 그의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지 막 세상을 향해 분산되어 있고 퍼져 있고 모아지지 않는 빛은 절대로 열을 낼 수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짧은 인생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우리에게. 성도는 그렇게 한가하게 술잔이나 기울이면서 그런 헛된 일에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내세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니까 그저 부어라 마셔라 잔을 기울여라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지 영생을 믿지 않고 하늘의 상급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땅에서의 시름과 스트레스를 술과 방탕한 시간을 통해서 달래고 허비하는 것이지 성도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에도 여러분 중독되지 마세요. 무엇에도 여러분들의 시간과 열정, 에너지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놓게 하는 일은 모두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한순간에 어떤 감상에 빠지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없는 행복과 하나님 없는 평안과 하나님 없는 무언가 행복한 것을 꿈꾸게 하는 것은 그게 너무나 달콤한 것이랄지라도 그것은 죄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 성령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지혜로운 신자의 바람직한 모습이냐?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신자의 모습의 특징이 언제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찬양과 찬미의 열매로 나타난다. 바울은 찬양의 종류를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시입니다. 시, 프살모이스라는 이 헬라 말인데, 프살모이스. 시편 같은 데 나오는 일반적인 찬양의 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찬미, 휘노이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신을, 영웅을 찬양할 때 부르던 이런 노래들, 하나님을 신을 찬양할 때 부르던 이런 찬양들. 당시 초대교회 내에서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영광송들이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칼빈 시대 때는 시편 150편을 찬송으로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 중에 매우 불건전한 찬송가들이 버젓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몇 년 전에 새로 나온 21세기의 찬송가 중에서도 도저히 찬송가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적절한 그런 찬송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엄격하게 우리가 찬송을 하려면 지금도 칼빈의 시편 찬송을 우리가 불러야 돼요. 우리가 정말 개혁교회가 맞다면 제가 만약에 개척교회를 계속 했다면은 저는 이 찬송가 부정했을 겁니다. 이 찬송가 중에서도 17세기, 18세기 이전에 기록된 찬송가를 인정하고 아마 그 이후의 찬송가들은 안 불렀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시편 찬송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적절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령한 노래들, 그 다음에는 오다이스 푸뉴마티카이스, 이 신령한 노래들, 이 헬라말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세속적인 노래하고는 달리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불려진 찬송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성경도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도 이렇게 신령한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곡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뭐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찬양이 넘치는 성도, 찬양이 넘치는 가정, 찬양이 넘치는 기업과 교회를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화답하면서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라는 이 세 가지 분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부르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해서는 안 된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즐겨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찬양이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찬양을 즐겨 부르십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이 몇 곡이나 되시죠? 어디서 언제 누구와 함께 부르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한 가지 그게 뭐예요? 찬양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사라진 빈 공간에 세상의 음악, 세속의 즐거움, 세속의 쾌락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전혀 영혼의 어떤 영적인 즐거움과 희열을, 거룩한 어떤 희열을 느끼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희열을 느껴요? 오락 프로 보면서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기쁨을 찬양을 통해서 얻지 못하니까 세상의 싸구려 기쁨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초적인 즐거움으로 이 신령한 기쁨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는 뭐 TV에 주중에도 케이블 TV를 틀면 무슨 놈의 무슨 그 뭐 무한도전 뭐 이런 것들이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어느 채널을 틀어도 그런 그 사람들 웃기는 이런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아침이고 저녁이고 뭐 대낮이고 참 이상한 나라죠. 그만큼 사람들은 기쁘고 싶은데 즐겁고 싶은데 세상 사람이든 우리든 뭔가 영적인 신령한 기쁨이 없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라도 좀 웃고 즐거워하고 싶어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약화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의 약화를 가져오는 요인들입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배, 사랑의 표현입니다. 표현도 고백도 사라지면 우정도 사랑도 사라지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으면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를 뭘로 알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찬송을 부를 때 목청껏 찬송을 부르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그건 왜 그러느냐? 제 목청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나를 즐겁게 하려고 부르는 곡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찬양을 부르는데 입을 꼭 다물고 계세요? 그리고 부르는데 속으로 그냥 속으로 입은 뭐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은데 옆에 사람조차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 도대체 그걸 찬양을 누구를 위해서 부르는 찬양이냐 이거죠. 누구를 들으라고 누구에게 드리는 찬양이냐 말이죠. 열정적으로 내가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다 내서 여러분 왜 찬송이 이렇게 음역대가 고음일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찬송가가 너무 음이 높은 곡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럼 작곡가가 그렇게 높은 음으로 이 곡을 작곡을 했을까요? 편하게 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편하게 부르지 못하게. 왜? 왜 편하게 부르면 안 돼요? 무성의해지잖아요. 음을 전부 다 낮음으로 이렇게 깔아서 하면은 부르기도 어렵지 않고 그냥 편하게 그냥 이렇게 낮은 음으로 불러대면은 부르는 사람도 불편하지 않고 어렵지 않고 편하게. 근데 그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찬양이 될 수 없어요. 목청껏 그냥 있는 것 소리를 질러야 올라가는 그런 고음들로 주로 찬송가들이 많이 작곡된 이유는 최선을 다해서 부르라는 거예요. 최선을. 안 나는 소리를 막 당목 비틀듯이 비틀어서라도 그 음을 그 높은 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있는 힘껏 다해서. 그래서 음역대가 이 옛날에 작곡된 찬송가일수록 좀 고음역대의 찬송가들이 많은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불러요? 한 옥타브 낮춰서 불러요. 한 옥타브 안 올라간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제 음으로 부르는데 우리는 한 옥타브 낮춰서 부르죠.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 그래서 성도님들의 찬송 소리만 딱 들어봐도 알 수 있어요. 아, 이 교회 성도님들의 영혼이 살아있구나. 아, 이 교회 성도님들의 영혼이 병들어 있구나. 찬송만 들어봐도 알아요. 찬송 소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고백입니다. 그분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기분이나 컨디션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CCM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부르는 거니까. 나를 즐거우라고 부르기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려고 찬양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 받으려고 찬양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아들이 환갑잔치에 왜 어머니 앞에서 동실동실 애처럼 춤을 춰요? 자기가 즐거워라고 춤춰요? 늙으신 어머님 즐겁게 해드리려고 아들이 동시에 자식들 앞에서 춤을 추는 거죠. 하나님 즐겁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우리가 찬양하는데 왜 점잔들을 떠시고 그래요? 찬양하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찬양을 받는 분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중심이 맞춰지다 보니까 찬양이 콘서트가 돼버리고 버라이어티 쇼를 방불하는 이런 형태로 변질되는 거예요. 내가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부르기 싫으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다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모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찬양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모독이에요. 찬양의 주체는 찬양하면서 즐거워지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드리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라고 분명히 성경은 그 찬양의 자세와 대상을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누구에게 주께, 주께. 찬양은 노래방 가요 부르듯이 부르는 곡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분에 따라서 부르면 안 되고 항상 뜨겁고 열렬하게. 괴로우면은 멀리하고 즐거우면은 부르는 그런 찬양은 찬양이 아니에요. 기쁠 때도 찬양해야 되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이 슬프거나 괴롭거나 절망스러울 때도 주의 전에 나오셔서 그 마음을 그대로 찬양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찬양의 기본은 시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희비애락을 시로 승화시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그것을 승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그 치명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가 지은 100편이 넘는 찬양시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죄를 지어놓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를 썼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내게서 사라지게 하지 마십시오. 죄를 져놓고도 그 죄를 깨닫자마자 하나님 앞에 시를 쓰면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잖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 그리고 그 충만함을 누리는 길에는 언제나 흘러넘치는 찬양이 있다.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지혜로운 신자의 삶에 그 다음에 뭐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성경은 감사를 말할 때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항상 범사라는 단어를 앞에 붙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 그리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감사를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고 원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비관하거나 회의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싹 밀어내버리고 그 순간에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괴로운 날, 하나님께 감사는 고사하고 기쁠 때조차도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대한 만큼 주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명히 받았으니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은 거, 더 받고 싶은 걸 생각하면서 우리에 비해서는 자연히 불평이 나와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따져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불손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주지 않아서 불평, 주어도 많이 주지 않는다고 불평, 줘도 빨리 안 준다고 불평. 불평과 불만, 원망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자가 받는 벌이 뭐냐? 원망, 불평, 불만. 성령은 감사하는 자의 영혼 가운데 더 강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작은 감사가 모여서 큰 감사를 만들어내요. 하루를 끝날 때는 반드시 감사의 기도로 마감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감사하는 자에게 더 넘치는 감사의 제목이 생기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건강도 감사, 재물도 감사, 자녀도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때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의 삶이 멀지 않은 거예요. 궁핍이 감사까지도 빼앗아가지 않게 하세요. 고난이, 고통과 슬픔이 아버지를 향한 감사의 마음까지 원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의 위기는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지금의 상황, 지금의 이 어려움, 지금의 이 슬픔, 지금의 이 분노, 지금의 이 갈등, 지금의 이 무더위, 지금의 이 지긋지긋한 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래도 네가 감사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 안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너 감사할 수 있겠니? 하고 나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거는 누가 못합니까? 그것도 안 하고 살지만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래도 너 감사할 거야? 너 감사할 수 있니? 하고 물으신다는 것. 가장 불만족스러운 순간에.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보세요. 동인이 동신이 두 아들이 총에 맞아 죽은 현장에서도 그 죽은 아들 끌어안고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의 이 부족한, 너무너무 부족한 이 못난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받아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우리의 삶에 다시는 없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믿으세요. 지금 뭔 큰 문제가 벌어지셨습니까? 굉장히 지금 어렵고 답답하고 황당한 일을 경험하셨어요? 감사를 드릴 절호의 기회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열심히, 더 간절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내는 역발상의 신앙을 가진 이런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삶은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는 삶입니다. 섬기는 삶이에요.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이유로 인해서 서로에게 복종해라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는 다른 이유나 즉 어떤 강요나 어떤 외압 혹은 의무나 책임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복종하라 그래서 복종하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사랑이 뭘로 나타나느냐? 복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뜻을 꺾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그것으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야만인입니다. 교회 안에까지 와서 내 가진 것으로, 내 가진 지식으로, 돈으로, 내 힘으로 눌러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고 야만인입니다. 교회 와서도 자기 가진 거 자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지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진정한 강자는 잘 복종하는 사람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입니다. 그 자가 진정으로 하늘나라에서 큰 자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할 때 기억하십시오. 대접받는 자리보다는 대접하는 자리에 서서요. 명령하고 지시하는 자리보다는 순종하고 낮추어서 복종하는 자리에 서서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못나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잘 복종하는 자는 곧 그리스도를 그만큼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교회에서는 이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어야 되느냐? 잘 복종하는 사람, 잘 섬기는 사람,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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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자꾸 내려가는 사람, 자꾸자꾸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서 일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고, 자꾸 자기를 감추고 어두운 곳으로,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자꾸자꾸 내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의 일에 적합한 사람. 서로를 향해 잘 복종하지 못하고 서로 목소리 키우고 시비 가리고 나아가서 법정에까지 서는 성도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하고 상관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를 버리는 자에게 성령은 오늘도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게 그런 자들 속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죽인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성도 여러분 참는 자 되세요. 자기를 낮추는 자, 복종하는 자 되세요. 복종 있는 곳에 화목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반면에 복종이 없는 곳에는 언제나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방탕하지 않는 삶이다. 찬양이 넘치는 삶이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 복종하는 삶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꿈꾸어야 될 지혜로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